할렐루야. 네. 해가 무척 길어졌습니다. 그죠? 새벽 예배도 기도 시간이면 호원해지고, 네. 이제 봄이 다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 절, 남자 성도님들 한 절. 여자 성도님들 먼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계속해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은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상당히 기독교 신앙을 하는 과정, 또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클리어하게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은사에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 바울의 입장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입장하고 상당히 사뭇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오해하는 성도들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 나타난 이 은사에 대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참 감사하다. 오늘날 교회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민교회도 예외는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를 너무 신비적인 현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현상. 그래서 그것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신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컨텍스트라는 게 있고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컨텍스트는 작은 의미로는 문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오늘 이전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의 결과 속에 앉아있고 또 끝나고 무엇을 하는 이 전반적인 흐름, 이게 문맥이죠. 그 문맥 속에서 이 시간 앉아 있는 거죠. 은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 문맥의 흐름, 이것을 놓치면 이 이야기만 딱 떼서 이야기하면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좁은 의미의 컨텍스트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환경, 이것은 또 넓은 의미의 컨텍스트입니다. 상황, 정황, 뭐 이런 얘기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독특한 상황 가운데 지역,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전반적인 큰 범위, 그것도 고려해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약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눈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고등교육을 받으셨으니까 몇 문장 읽어보면 이 흐름이라는 게 파악이 되고 의미라는 게 캐치가 되죠. 그것만 의지해서 성경을 봅니다. 물론 그것만 의지해서 성경 의미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그러나 그것만 확인해서 성경 의미를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다든지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그것만 부러져라고 본다 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 이 은사 문제를 두고 이해할 때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더 큰 문맥,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더 큰 문맥, 그리고 좀 더 좁혀서 이 지금 쭉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이라고 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나뉨이라고 하는 이 문맥, 그 속에서 이 은사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지 않으니까 오해를 했다. 너무 신비적인 쪽으로만 가버렸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은사를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사유화하려 했다.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뭔가 특별한 것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방언이 되었든 예언이 되었든 어떤 은사가 되었든지 그것이 상당히 오늘 바울이 말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의도와 목적을 이렇게 제쳐두고 그거와는 달리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자랑 또 자기의 높아지는 수단, 그래서 영적인 어떤 질서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신앙 체험이 더 깊다, 이런 개인적인, 그래서 은사를 너무 사유화하려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신비적 현상에 나오는 특별성에 기대어서 적용하고 영적인 우월성을 높이고 자랑을 했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특별성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과거를 맞춘다든지 장래 미래를 예언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상당히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가 있었죠. 뭐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신통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해요. 어떤 영적인 어떤 실력이 남다르고 특별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죠. 찾아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고 돈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의 한국적인 무속신앙하고 너무 닮아있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익숙해서 그런 쪽으로 쉽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은사를. 오늘은 27절에서 끊었지만 28절부터 나오는 특별히 이 사도, 선지자, 교사 쭉 나오는 이 순서를 보면은 목사가 영적인 여러분보다 특별히 위치에 있다. 가르치는 자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얘기하려고 여기서 끊었어요. 자, 은사가 교회 안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고 은사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이고 하나됨입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됨.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서로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성령의 사람들의 모임, 서로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의 사실은 본질이고 우리가 가진 오늘 고민하고 있는 은사의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지난주에 보았던 11절,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이 은사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면 7절에 보았듯이 그 각 사람들의 유익입니다. 유익. 그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 이유는 어떤 차별을 주기 위해서, 누가 더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자에게 더 주고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덜 주고, 이런 차원의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를 차별화시켜서 사유화해서 다르다고 사용했던 것이 잘못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신앙의 차등을 두기 위함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서 서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은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차등을 두고 우위를 결정하고 마치 그 고등학생, 중학생, 요즘 초등학생들까지 초등학생은 개월수로 따지고 고등학생은 연수로 따지면서 나보다 어리면 눈 까라 그러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보다 신앙이 약하면 엎드려. 뭐 이런 수준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선 단락에서 바울은 이런 신령한 현상들을 나열은 해요. 나열하는데 그 나열의 목적이 이런 종류가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다양하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았는가를 이 앞달락에서 보여줬다면 이제 12절부터는 그 다양함이 어떻게 얼마나 신비적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을 보면서 교회가 신비스러운 곳인 것 같아요. 너무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은사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몸이라고 하는 메타포,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각 지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셀 수 없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장육부,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 좀 더 전체를 얘기한다면 사지백체, 우리 온 몸이죠. 그 온 몸이 서로 마디마디가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돕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비유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몸에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각각을 위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구성원을 보면은 유대인이 있습니다. 뭐 유대인이 어디나 가도 있었으니까 유대인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헬라인, 이방인들이 있죠. 또 인종으로는, 출신으로는 그렇고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융성한 곳입니까? 그곳에는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가 이탈리아 거기에 인구가 막 증가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거기가 경제적으로 융성하니까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막 이주하면서 인구 증가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그런 유익한 지역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어요. 로마의 자유인이라는 신분도 있고요. 종, 노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출신, 성분이 다양한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데, 자유인이 종에게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종도 자유인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서로 간에 유익하게 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일하심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우리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가 있고 논란이 있는데, 성령을 세례를 받고 마시게 되는, 이건 특별히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믿어 성령을 받았고,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고, 그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으로 모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 안에 각자의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 이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이 교회,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조건, 상황적인 조건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한 몸으로 이룬 공동체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를 주어서 끌어 모으시는 역사예요. 각자에게 은사를 줘서 누구도,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21절도 그러는데 나오면은, 여기서는 첫 번째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곳인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15절부터 17절까지 강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여러분, 은사의 문제를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교회와 연결지어서 이해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래야만 됩니다. 따로 떼서 은사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은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우리는. 몸이, 이 몸 전체를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상대방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다. 기능하지 못한다. 내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남을 위해서 뭔가 희생만 해야 된다는 생각, 그것은 절반이고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살게 해준다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은사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은사가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눈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눈이라고 생각하면 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귀의 역할을 하는 저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인다고 내 역할을 하지 않고 내가 눈이 귀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는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를 얘기했다면 18절에서 20절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요.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달라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서로 뭐하게 되는가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네 것이 내 것보다 좋구나. 내가 네 것보다 좋구나. 비교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각자 다른 은사를 줘서 다른 존재로 부르신 것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자랑도 못하는 것입니다. 네모난 구멍이 있는데 내가 가진 못의 모양은 동그란 거예요. 서로 맞춰보면 안 맞지요. 그러나 동그란 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맞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또 여러 구멍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한 역할로 충분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에 맞게 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그 은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판단하거나 또 폄하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귀와 눈을 비교하면 귀가 좋습니까? 눈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죠. 그것은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도 또 멍청한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뭔가 비슷해야 자랑을 하죠. 너무 서로 다른 각자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자랑합니까? 그것도 그 각자의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데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22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 서로 다른 존재들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 서로를 돌보아야 된다. 이것이 곧 몸의 지체들이 하는 일이다. 성도들이 서로를 돕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는 일이다.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기서 보면은 고르게 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예요. 조절하는 걸 의미하는데 헬라의 슈네케라센이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서로의 도움과 서로의 의존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로 다른 부분을 섞는다. 이런 의미인데 무슨 말이냐면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믹스한다는 거예요. 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사를 주어서 교회로 모으셨는데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온전하다고 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자. 물론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는 결코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으로 교회에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지도 않아요. 신앙 연수가 높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모으셨는데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스스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나는 섬기기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은 다른 성도들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비유를 드려야 될까요? 색깔에 대한 제가 미술을 잘 몰라서 무슨 색을 섞어서 무슨 색이 나오는지 정확히 잘 몰라서 빨간색하고 흰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핑크, 오케이. 답을 얻었으니까. 빨간색이 핑크색을 낼 수 있습니까? 내고 싶어요. 혼자 몸부림을 칩니다. 낼 수가 없죠. 하얀색이 있습니다. 하얀색아, 좀 우리 돕자. 도우니까 핑크색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죠, 몸의. 몸의 신비가 이런 겁니다. 성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저 사람에게 필요해 주면 누군가 나의 필요를 채우면서 이전에 나의 부족한 것,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이 채움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교회의 몸의 신비라는 겁니다. 참 신비스럽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의 그 가치입니다. 이것은 서로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튀지도 않고 독립되지도 않고 또 어느 하나에만 모두가 의존하지도 않고 서로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채우고 유익하게 하고 이게 정말 건강하고 신비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거, 이 서로 돌봄이라고 하는 것, 이 돌봄에 있어서 세 가지의 원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것만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덜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이 지체 간의 연합에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 온몸이 다 건강할 수 없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건강해서 아무데도 안 아픈 곳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딘가 문제가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 몸이죠. 같이 안고 살아가잖아요. 늘 신경이 쓰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데 저도. 소화가 안 되면 늘 이곳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돕기 위해서 약도 먹고요. 최대한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고요. 뭔가 좀 안 좋으면 무릎이 안 좋다 그러면 일어날 때 좀 손이 가서 좀 무릎을 잡고 좀 이렇게 일어서죠.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약한 부분이 관심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아유 아파요. 거기가 아파요. 특별히 한정짓지 않죠. 다 아픈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전부 다 동일한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있죠.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남다른 열심으로 반응하고 감격 속에서 반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해서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가서 고민하다 포기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다 그 생각이 쉽게 좌절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아, 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 없어서 신앙생활의 곁길로 갔다고 해서 믿음 있는 자가 그를 두고 아, 저 사람 참 믿음 없어. 저렇게 행동하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픈 부분이에요. 그 내 몸입니다. 내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픔, 저 사람은 내 몸이 아니야라고 말하면 안 아픈 거예요. 내 몸이 아니면 안 아픈 겁니다. 그러나 내 몸이면 내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든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좀 집중해서 그 아픔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자유인들이나 종인, 자 종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모양과 삶의 형편은 여전합니다. 종으로서 고통스럽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하는 수고,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 와서 연약한 지체로 있다면 자유인들이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당연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또 삶의 형편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덜 건강해 보이는 부분들, 그 부분을 먼저 돌봄의 첫 번째 원리, 그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의 12장 15절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너무도 개인주의화된 오늘날의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화되었고 가정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무분별하게 교회를 쉽게 드나든 사람들이 있죠. 사실 하나된 몸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대단히 인식의 실패를 가진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맘 맞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싫어하죠. 다른 사람들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아, 나 저 사람. 그러니까 한 몸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헤어지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이야. 그럼 결코 그건 한 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이곳에 헬리팍스 한인교회에 모여서 성도로 모이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모인다. 한 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눈이 네 개이거나 다리가 여섯 개다. 이것은 건강한 몸이 아니죠. 다른 것입니다, 서로. 그런데 그 서로 다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신비가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천대받고 인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종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종이 교회 안에서 아,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자유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덜 건강한 부분을 보고 그리고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소속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7절에 그렇게 말했듯이 서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나는 몸에 속해 있는 지체다. 그 몸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사신 거룩한 몸이다. 나는 몸의 한 지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식이죠. 건강한 몸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내 역할을 성실히 다하는 겁니다. 성실히 다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안 보이는 곳에서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히 다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몸을 위해서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자라야 내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나만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역설이죠. 은사가 나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은사를 사용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죠. 이 원리예요. 몸이 이 지체가 따로 떨어져서 자기 혼자 건강해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서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더불어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 신앙이. 그것이 바로 소속감이라고 하는 묶여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만 예배할 때만 나는 헬리팍스 아닌 교회지 하고 이곳을 떠나거나 혹은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전혀 관련이 없는 무관심하고 신경을 쓰이면 신경 쓰면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아라고 생각하고 딱 이야기 귀를 차단하고 다시 주일 나와서 아 교회가 이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한 몸이라고 하는 신비의 그 경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의미로는 우리 헬리팍스 한 교회입니다. 좀 넓은 의미로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하나됨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너무 지교회, 내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제안 내에서 서로 경쟁하죠. 저 교회에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해야 돼. 어떻게든 다른 교회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원리, 교회의 원리와는 사뭇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다 보면 주변에 독특하게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것을 다 합니다. 식상한 것은 하면 안 되니까. 아주 그 아이디어도 정말 번뜩번뜩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을 묶는 그런 이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헬리팍스 지역은 교회가 많지 않아서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민교회 가운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 여러 보았는데 나는 한국에 있을 때 어디 교회 다녔다. 어디 교회 출신이다. 이것을 참 자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걸 자랑을 해요. 나는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 출신. 나는 무슨 소망교회 출신.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 왔어.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 자랑거리로 삼아요. 그런데 그것은 참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요즘 사랑의 교회 좀 문제가 많지만 여튼 어떤 교회 출신이다 할 때 그 교회가 정말 신앙을 건강하게 잘 가르쳐주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었던 그런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 출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자랑하기를 꺼려 하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교회에서 신앙교육 잘 받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 안다면 자랑해도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제대로 교육하지도 받지 못하고 출석만 근근히 하면서 나는 어디 교회 출신이다. 그것은 말아 안 하니만 못해요. 자랑하라고 할 때는 왜 자랑해야 되냐면 내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왔으니 내 은사에 맞게 내가 섬기고 봉사할 테니 적절한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건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뭐 평생 여기 사실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교회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헬리팩스 한인교회 출신입니다. 자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삐쭈삐쭈 대면서 저기 교회 어디 다니다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자랑스럽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 목사한테 훈련 잘 받고 성경 잘 배우고 내가 이제 어느 교회 가든 열심히 내 맡겨준 직분에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가 서 있는 원리는 바로 이 말씀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 이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많은 사람의 목숨을 건지잖아, 유익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내게 가진 은사를 내어주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고 그리고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서로가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갈라디아에서 5장 13절, 6장 2절에서 말하듯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는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몸으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들어서 사용하시며 무엇보다도 교회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들이 하나님 서로를 위해 존재한 우리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은사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 몸된 교회를 위한다는 사실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순종하며 성실히 우리의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데 열심내게 하시고 서로가 회복되고 기쁨으로 주 앞에 믿음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하는 우리 서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할리팩스 한인교회 되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